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그리스와 유럽 국가들이 마라톤 협상 끝에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에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들 간 17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는 국가부도 사태를 막는 데 절실히 필요한 약 1천억 달러의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개혁안에 동의했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새로운 합의에 엄격한 조건들이 담겨 있지만 그리스를 정상 궤도로 되돌려 유럽의 일원으로 머물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오는 15일까지 그리스 의회가 세금과 연금 개혁을 포함하는 이번 합의를 승인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또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머지 18개국에 임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서방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협상 대표들은 오늘 18개월에 걸친 협상을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 당국자들은 어제 양측이 복잡한 합의문을 준비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7개 협상 당사국 외무장관들이 오늘 오스트리아 빈에 모두 모일 예정입니다. 이란의 핵개발을 중단하기 위한 이번 협상은 지금까지 이미 몇 차례 합의 마감 시한을 넘기면서 계속돼 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는 어제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기자들에게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파라과이 방문을 끝으로 일주일간의 남미 순방 일정을 마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의 빈민촌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연설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파라과이 강변의 홍수 취약 지역에 합판과 철제로 만든 무허가 판잣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곳에 15,000명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과 노동 환경을 위해 단결해 싸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남미 3국 순방 중 불공정한 세계 자본 구조를 비판하면서 부유층과 빈곤층이 지구 자원을 동등하게 공유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정부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로부터 서부 안바르주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작전에 이라크 군뿐 아니라 시아파와 순위파 민병대도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는 ISIL이 지난 5월 라마디를 장악한 이래 안바르주 탈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한편 라마디에서는 어제 대규모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29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번 공격을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아직 없지만 ISIL은 이와 비슷한 폭탄 테러를 저질러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라크에서는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이미 약 7,800명이 폭력 사태로 숨졌습니다. 루마니아의 빅토르 폰타 총리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루마니아 검찰은 폰타 총리가 지난 2007년과 2008년 변호사로 일하던 중 저지른 탈세와 돈 세탁, 권력 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폰타 총리의 개인 자산을 일시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폰타 총리는 기소 처분과 함께 자산이 동결된 루마니아의 첫 현직 총리가 됐습니다. 클라우스 이호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폰타 총리의 사임을 촉구했지만 폰타 총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폰타 총리는 어제 집권 사회민주당 대표직을 사임하면서 자신의 무죄가 밝혀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오늘 나짐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칼리드 아부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 감찰관은 감사위원들이 조사 내용이 담긴 기밀문서가 외국인에게 유출된 경위와 문서의 진위 또는 조작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지난 3일 나집 총리 명의의 계좌에 말레이시아 국영투자회사로부터 7억 달러의 자금이 입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칼리드 감찰관은 그러나 이번 기밀 유출 사건은 말레이시아의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나집 총리를 무너뜨리려는 일종의 음모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찬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최근 군사 분계선과 북방 한계선을 잇따라 침범하고 있다고 한국 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된 선원 전원 송환을 요구하며 판문점에 가족을 보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안보와 관련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유럽연합 안보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낮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4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과 북방 한계선을 잇따라 침범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한국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기 위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은 최근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북한군의 활동이 늘어난 건 계절적 요인과 함께 한국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무장한 북한군 10여 명이 강원도 철원 인근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무장한 북한 군인들은 한국 측 경고사격에 대해 대응사격을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군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한군의 하계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지난 5월부터 군사분계선 모든 전선에서 북한군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해 왔습니다. 북한군은 적게는 5명, 많게는 20명씩 조를 이뤄 군사분계선의 푯말을 확인하고 쓰러진 푯말을 바로 세우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민간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문성묵 연구위원은 남북한이 정상적으로 군사분계선 내 푯말 정비를 할 땐 군사정전위원회 정전협정 절차에 따라 상대방에 통보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이 아무런 통보 없이 군사분계선 안에 들어갔다가 경고사격을 받고 되돌아갔다는 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성묵 연구위원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 MDL 표지판, 표지판을 보수한다는 명분으로 뭔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도발을 위한 그런 어떤 준비, 정찰, 뭐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이 돼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시위성 도발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발적인 행위를 좀 그동안에 과거에도 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일환인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최근에 그 북한 인권사무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니면 한국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을 좀 변화시키겠다는 그 압박? 이런 거에 일환으로 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19일엔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에 접근하면서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했고 이에 대해 북한군이 대응사격을 하면서 남북 간 교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군당국은 북한군이 여름철을 맞아 군사분계선 근처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남북한이 이달 초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송환 문제를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선원을 제외한 나머지 두 명만 북한으로 인도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북한 측은 다섯 명 전원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13일 울릉도 근해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5명의 신병을 한국 정부로부터 넘겨받기 위해 14일 오전 11시에 선원들의 가족과 함께 판문점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북한 선원 2명의 신병만 인계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또 한국으로 망명 의사를 밝힌 나머지 3명의 북한 선원은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가족 면회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앞서 한국 정부는 13일 오전에도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북측이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3명의 인적사항과 가족 면회를 요구한 데 대해 이는 본인들의 희망과 자유의사 그리고 인도적 사안에 대한 국제적 관례를 고려할 때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통지문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선원 2명을 인계하는 절차에 북한이 응하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우리 측은 통지문을 통해 북측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2명을 송환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였음에도 북측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판문점을 통한 인계 절차에 조속히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의 해경은 지난 4일 울릉도 근해에서 침수 중이던 북한 선박 한 척과 함께 북한 선원 5명을 구조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한국으로의 망명 의사를 밝혔고 2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4차례에 걸쳐 북한에 전통문을 보내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선원 2명을 판문점을 거쳐서 인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5명 모두 송환할 것을 요구하며 인수인계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과거에도 한국 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들의 송환 과정에서 한국으로의 망명 의사를 밝힌 이들의 명단과 이들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가족과의 만남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2월에도 어선을 타고 연평도 해상으로 남하했다 구조된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4명이 한국으로 망명 의사를 밝히고 27명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하자 이들의 전원 송환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한국 정부의 송환 제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 선원들의 송환 문제는 남북관계가 좋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거나 국제사회의 제재 또는 인권 공세 국면에서 주민들의 송환 문제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앞서 지난해 5월 울릉도 인근에서 구조된 북한 어민 3명 가운데 2명이 한국으로 망명했고 지난해 6월에도 북한 어민 1명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으로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혈맹관계 시절 맺었던 조중우호협력조약이 지난 11일로 체결 54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의 변화로 이 조약은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의 이상숙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중우호협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입니까?
네, 조중우호협력조약은 61년 7월 11일에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조약인데요. 이 조약으로 양국은 안보 협력관계를 형성하였고 특히 이 조약에 포함된 제2조, 소위 자동기 조항으로 알려진 조항이 양국을 군사동맹관계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어떤 조약이 존재하지 않았나요? 북한과 중국 사이에?
네. 경제협력에 대한 조약만 있었고 안보협력에 대한 조약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물론 그 한국전쟁 시기에 양국이 안보협력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안보협력 관계는 있었지만 문서로 조약화한 것은 이 조약이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그 조약이 맺어진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것이 맺어지게 됐을까요?
일단 조약의 체결 시점이 1961년이기 때문에 냉전이 아마 한창 절정에 달했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그 한미동맹에 대항하는 조약의 성격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또 그 배경에는 58년부터 본격화된 중국과 지금 현재 러시아인 구소련의 중소 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구소련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었던 북한이 두 강대국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양국으로부터 안보 지원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이 조약을 체결했다고 봅니다. 당시에 동일한 조약을 러시아와도 체결했다는 점을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중국에서는 다른 또 상황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구소련과 인도와 국경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또 베트남 같은 다른 국경 국가도 국경 분쟁이 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약을 북한과 맺은 사연도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 이런 조약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얻는 이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전에 그 냉전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보 동맹으로서 그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대항하는 그래서 안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었고요. 이 조약 내용 중에는 외교상의 어떤 국제사안의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협의한다는 내용들 들어있고요. 또 경제협력, 또 문화협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안보, 또 외교, 또 경제적인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이 조약이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설도 나오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변화됐길래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건가요?
네, 이 조약이 체결된 지 한 54년이 됐는데요. 조약이 수정이 되거나 폐기에 대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쌍방 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속 효력을 가진다는 그 조항이 7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약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네.
양국이 이 조약의 각 조항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다 회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조항을 준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한중 수교로 인해서 그 실효성이 약화되고 그 조약의 이행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전쟁 발발 시에 자동적으로 개입한다 이런 그 군사 조약 이런 부분은 그것마저 없어진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네, 그 2조에 있는 조항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자동 개입 조항이라고 얘기하는 조항인데
네.
이 조항이 실제적으로 사실 이 조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안보 동맹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조약의 각 조항들을 보면 이미 양국이 모두 지키지 않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조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양국이 상대국가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의 조항도 문구 그대로 꼭 지켜져야 하는 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한중 수교가 될 것입니다. 탈냉전 이후에 안보 지형이 모두 바뀌었죠.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함으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발전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중국의 위상 강화, 북한의 국제적 위상 하락 등의 그런 달라진 안보 지형이 있을 수 지형이 이 조약의 그 실효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약의 3조 같은 경우를 보면 상대국에 반대하는 어떤 동맹과도 어떤 동맹이나 집단과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조약이 있습니다. 한중수교에서 이미 이 조약의 3조가 위배되었기 때문에
네.
그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상 무효화된다고 하면 북한으로서는 잃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아직까지 남북 간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 자국의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중국이라는 국가가 지원을 할 수 없게 되면 남북 간의 군사적인 군영에 대해서 북한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그런 네.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네. 북한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조치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탈냉전 이후에 북한이 자국이 구소련이나 중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 아마 핵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국 스스로 자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데 이 조약의 유효성이 약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이 그러면 폐지가 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 건가요?
양국이 이 조약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자국의 국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중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이 유효한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불안정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이 조약을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또 한반도 도발 방지를 위해서 이 조약의 유지 자체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한미동맹을 견제하는 상징성과 또 중국의 부상이나 한중관계 발전으로 인해서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북한의 핵무장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북한은 계속 이 핵무장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북한이 자국 혼자만으로서 자국의 안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에 이런 조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줄 거고요. 아무래도 다른 수단이 없는 이상 핵무장을 계속 고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옛날 같지 않고요. 그래서 다시 이 북중 관계가 복원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또 이렇게 내다보는 측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한미동맹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을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 그런 것은 있지만 양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국 간에 오래된 안보 협력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이 안보 갈등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안보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일단 경제협력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농업협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협력의 부분에서는 북소련의 그 무기들, 오래된 재래식 무기의 그런 것들이 북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협력이 조금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석 국립외교원 교수로부터 체결 54주년을 맞은 조중우호 협력 조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한 인민군 박영식 대장이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박영식은 숙청된 현영철에 이어 김정은 집권 3년 반 만에 여섯 번째 인민무력부장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1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군사대표단과 라오스 고위군사대표단의 회담 소식을 전하며 참가자 가운데 박영식 대장을 인민무력부장으로 소개했습니다. 지난 4월 말 현영철 당시 인민무력부장이 숙청된 뒤 후임 인민무력부장이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된 겁니다. 이에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보도에서 박영식을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바로 다음으로 호명해 인민무력부장 임명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박영식은 지난해 4월 군총정치국 조직부국장에 오르며 상장이 됐고 현영철 숙청 뒤인 지난달 29일엔 대장까지 승진한 게 확인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야전 출신의 군사 간부들의 자리로 여겨졌던 인민무력부장에 총정치국 출신의 정치 간부인 박영식이 기용된 데 대해 김제1위원장의 군부통제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출신의 박영식을 인민무력부장직에 임명함으로써 북한 군부의 정치 간부들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는 반면 군사지휘관들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고 김정은과 노동당의 군부 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영식의 인민무력부장 기용으로 김제1위원장은 집권 이후 3년 반 동안 여섯 번째 인민무력부장을 앉혔습니다. 이 때문에 김제1위원장의 인사 스타일로 미뤄볼 때 군부 통제를 위한 인사 실험이 앞으로도 계속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박영식은 오랫동안에 총정치국에 있었기 때문에 인민무력부에 대한 어떤 운영 방식이나 어떤 그 지휘를 지휘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김정은의 지시사항이 제대로 맥히지 못하고 박영식이 또 다른 무능을 나타낼 경우에 김정은은 박영식을 또 다른 재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함께 노광철 상장이 새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자리에 오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라오스 고위 군사대표단과의 평양회담과 이들을 위한 축하 공연 관련 보도에서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출신의 노광철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소개했습니다. 노광철은 지난해 11월 최룡해 당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겸 비서가 김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할 때 동행해 북한 대표로 러시아 측과 군사회담을 한 인물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박사는 인민무력부가 북한의 군사외교를 담당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러시아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접촉 경험이 있는 노광철을 인민무력부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생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에서 탄저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충제연구소인 북한의 평양생물기술연구원에서 군사규격의 탄저균 생물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미국 비확산센터의 멜리사 헤넘 연구원이 주장했습니다. 헤넘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달 6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생물기술연구원 현지 지도에 나선 사진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헤넘 연구원은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에 연구실 사진에서 확인되는 세균 개수기, 배양기, 물 살균기, 발효기, 생물 반응기 등은 탄저균을 대량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기구 대다수는 생화학 물질 수출 통제를 위해 결성된 호주 그룹의 통제 품목이 불법 반입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남 연구원은 생물무기 생산시설은 생물살충제 생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위장 사례가 발견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이라크의 알하캄 공장과 소련의 스테프노고르스크 공장이 미생물살충제와 탄저균을 동시에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언제 생물무기 개발을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68년 일본으로부터 탄저균을 확보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헤넘 연구원은 이후 국제구호단체가 의도치 않게 북한의 생물무기 생산 능력 증대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농업생명과학센터 카비의 스위스 지부가 지난 2005년 북한의 생물살충제 개발을 위한 소규모 시설을 세웠는데 이 시설이 생물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고 헤넘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가 세운 시설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2011년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이 세워졌다고 전했습니다. 헤넘 연구원은 또 농업생명과학센터가 북한인들에게 전수한 미생물 살충제 배양 기술은 탄저균 배양 기술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넘 연구원은 생물무기시설은 이중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과 감시가 매우 어렵다며 하지만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은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사용된 이라크와 옛 소련의 생물무기시설과 동일한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만일 식량 안보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합법적으로 살충제를 수입해오면 되는데 불법적으로 제재를 피해 이중 용도 장비들을 들여가 굳이 살충제 공장을 세운 건 탄저균 생산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넘 연구원은 미국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주한미군 기지에 보낸 것이 알려진 지 불과 며칠 뒤에 김제1위원장이 살충제 공장을 현지 지도한 것은 미국과 한국을 은근히 위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넘 연구원은 탄저균은 무인기에서 가루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무차별 살포할 때 가장 파괴적이라며 북한이 앞으로 무인기에 분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후광에서 벗어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최근 김일성 배지를 착용하지 않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가 하면 평양 순안공항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사라졌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8일 김일성 주석 사망 21주기를 맞아 군 지휘부를 대동하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참가자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협, 선군혁명위협을 끝까지 완성하는 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북한 TV 화면을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왼쪽 가슴에 있어야 할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휘장, 즉 배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뒤따르는 군 간부들은 예외 없이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달았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김정은 제1위원장은 현지 지도 등 14차례 공개 행사 중 8차례에 걸쳐 배지를 달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또 지난 수십 년간 평양 순안공항에 내걸렸던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도 사라졌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배지를 착용하지 않은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후광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흉상이 초상에 들어가 있는 배지를 안 단다든가 그리고 나와서 나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다 이제부터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늘로부터 그들의 위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 아닐까.
김일성 주석은 1994년 7월 사망하고 그 후 권력을 세습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선전 매체를 동원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미지를 김 주석과 동일시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일 위원장은 노동당을 김일성당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물론 사상에서도 영도에서도 덕망에서도 어버이 수령님 그대로라고 하면서 김일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을 상당히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양교원대학 출신인 탈북자 이숙 씨는 당초 주민들이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큰 기대를 가졌는데 곧 실망감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죽은 다음에 하여튼 3년만 더 지내보자 그랬는데 3년을 지내봐도 역시 김정일이는 어떻게 대책이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아사로 굶어 죽게 하고 정말 탈북자가 생기고 새롭게 되기는 그냥 점점 더 험악한 나라로 돼가고 정말 굶어 죽는 나라로 돼가고 이렇게 하니까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자 당시 27살이었던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 역시 자신의 이미지를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김일성 주석과 비슷하게 하고 소탈한 모습으로 인민들에게 다가가려고 시도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내세우려는 경력이나 경험 이게 전무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 숭배 또 이런 모든 면에서 김일성을 원형으로 하고 자신은 그 전통을 계승한 후계자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이런 뭐 목표나 방식은 앞으로도 이제 좀 당분간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권위를 빌리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시도는 실패했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내심 어린 지도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다시 탈북자 이숙 씨입니다.
김정은이는 별로 이렇게 수령으로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뭐, 예, 걔가 뭐 어떻고, 걔가 하는 게 뭐 어떻고 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언제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 언제 걔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북한군에 복무하다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권효진 씨도 젊은 세대에서는 자기와 같은 또래인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최고 지도자가 된 데 대해 심리적 반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하고 나이가 같은 군인 출신이 한 명 왔습니다.
야, 자기는 생각해보니 김정은이하고 자기랑 나이가 같은데 아버지 세대들이 충실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김정은이한테 한 3, 40년 충실하자니까 눈앞이 보이지 않더라니까, 새까맣게. 그래서 자기가 밟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진정 김정은 시대를 열려면 그 같은 이미지 조작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강인덕 전 장관입니다.
개혁 개방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할아버지가 김정일이 만들었던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정책 이런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목표될 시기가 지났다. 이렇게 볼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따라서 지금 장마당이 저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할아버지 때, 다시 김일성 시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인식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지금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서울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우수상을 받은 고금순 씨는 탈북 청소년을 위해 작곡이나 피아노를 가르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들께서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올해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 2015년 서울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열렸는데요. 행사에서는 여성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피해 실상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온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해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낸 여성들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고금순 씨가 눈에 띄는데요. 고금순 씨는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해온 한 회사의 경영인입니다. 특히 인천 지역의 탈북민들, 그중에서도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탈북 청소년들에게 작곡이나 피아노를 가르치는 데서 시작해서 물품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본인의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함께 지내기도 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곡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적인 일로 탈북자 청소년들한테 재능 나눔을 해서 피아노를 가르치거나 작곡을 가르치거나 또 뭐 성당에서 성가 반주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인천에 이제 세터민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그게 물품들을 아파트에서 또 청소년들 쓰는 이제 책이라든가 운동화라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그들의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정착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그냥 힘을 조금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집에 초대해 음식과 정을 나눌 때가 가장 보람있다고 하는데요. 친가족과 같이 지내는 탈북 청소년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들도 많지만 혈혈 단신으로 한국에 온 청소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에게 가족의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가끔 아이들을 또 집에 데리고 와서 1박 2일로 홈스테이도 해주기도 하고 저 자신도 또 아이들이 넷이나 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컸지만 걔네들이 한국에서 이제 와서 부모 없이 온 아이들이 참 많이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른 두 명에 아이 한 명이 집에 왔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먹는 거에 대한 욕구가 크더라고요. 그 학생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학생인데 그래서 집에서 같이 요리를 해보자. 그래서 뭐 먹고 싶으냐 그랬더니 잡채가 먹고 싶다 그래서 같이 가서 장을 봐서 한번 만들어보라 그랬어요. 제가 레시피를 가지고. 근데 만들어보면서 아이가 굉장히 그 행복해하고 정말 내가 잘 왔구나. 그리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나도 그 무슨 이유로 혼자 왔는지 굉장히 말을 하지 않는 아이였는데 그날 이후로 많은 말을 하게 되면서 다른 학생들하고도 굉장히 잘 지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지금도 가끔 선생님 먹고 싶어요 그러면 와서 불고기도 만들어 보고 그게 굉장히 저는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면서도 또 그 아이 삶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번 시상식의 수상자로 고금순 씨를 추천한 사람은 여봉래 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인데요. 여봉래 지회장은 기업인으로서 역할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탈북민들을 위한 활동에 열심인 모습을 보고 고금순 씨를 추천하게 됐다고 합니다.
고금순 대표가 기업을 하면서 참으로 바쁘게 살고 있어서 시간 내기도 무척 어려운데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숨은 봉사를 많이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문제에도 적극 의성을 보이고 열심히 해주시면서 새터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번에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다문화 가족과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협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회원들 개인적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순 씨는 탈북민들을 위한 활동을 할 때 회원들을 초대하기도 하는 등 나눔을 함께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조유숙 이사를 비롯한 회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성 CEO들은 다문화나 북한 새터민에 대해서 다들 봉사를 하십니다. 근데 특히 우리 고금순 대표님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우리를 참여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고 계십니다.
엄마 같은 그런 마음의 봉사를 하는 거지 돈만 턱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거예요.
맞아. 엊그제도 그 탈북민 그거를 그 여러 여성 CEO들한테 그걸 알리고 싶다. 그 글을 그렇게 넣고 싶어 하셨어요. 실은. 어제 여성 경제의 날 행사를 할 때. 근데 그걸 좀 신기하게 해서 왜냐면 남들은 안 넣고 있는데 본인만 넣을 수가 없어서.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좀 알리고 싶은 거야. 이렇게 새터민들을 좀 더 많이 여성 CEO들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그게 이제 이렇게. 알리기가 전국으로 좀 알려야 되는 자 팜플렛에는
일요일 날 전화하잖아요. 그 탈북민을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피아노 봉사하고 있다고 언제나 휴일도 없는 거예요. 이 우리 고 대표가
고금순 씨는 앞으로도 탈북민들 특히 탈북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만날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두 번이고 이렇게 만나고 또 그들이 하는데 언제든지 불러주면 갈 것이고 조금 이제 개인적인 일로 조금 도움을 청하고 있지만 조금 기업적인 면으로도 기업의 뭐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걸 하고 또 아이들이 원하면 우리 회사에도 와서 인턴 사원으로도 또 뭐 체험해보고 싶으면 체험해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거래하는 다른 회사에도 아이들이 원하면 보여줄 수도 있고 그들이 사회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주말 동안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이 비도 많이 뿌렸지만 바람 피해도 많이 남겼다는데 오늘은 태풍 소식부터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새벽 옹진반도에 상륙했다가 평양 북쪽 지역에서 열대 저압부로 바뀌면서 사라진 태풍 차놈입니다. 주말 동안 한국을 웃기도 했고요. 울기도 했습니다.
네.
가뭄이 심했던 한국 중북부 지역에 모처럼 시원한 비를 뿌렸지만 제주도와 중부 이남 지역에는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또 불어서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됐고요. 또 곳곳에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태풍 상황을 보여주는 이 성난 파도 사진을 봤는데요. 마치 바닷가 인근을 삼키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밤새 비가 내리고 바람 소리가 들렸던 서울과 수도권 지역과는 다르게 제주도와 남부 해안가 또 뭐 전라남도 지역은 바람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전국 각 지역의 그 바닷길과 하늘길이 막혔던 것은 물론이고요. 이 강풍에 300년 된 나무가 쓰러지고 황토 담이 무너지고 수확을 앞둔 복숭아의 배, 사과, 낙과 피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비교적 물이 풍부했던 제주 지역에는 1000mm의 비가 내렸고요.
네.
남부에도 300mm 넘는 비가 쏟아졌지만 중부 지역은 가뭄 해갈에 도움을 줄 정도, 그 정도만 비가 내렸습니다. 100mm 안팎의 비가 내린 경기와 경북 일부 지역은 가뭄이 완전히 해갈됐지만 강바닥을 드러냈던 소양강, 강우량이 40mm, 그러니까 4cm 정도에 그쳐서 아직 더 많은 양의 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태풍이 남긴 피해 복구를 위해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반도의 태풍 영향 알아봤습니다.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한국의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이제 완전히 종식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최근 여드레 동안 추가 메르스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86명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사망자 수도 36명으로 어제와 같고요. 지난 5월 중순 메르스 발생 이후에 메르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 모두 130명입니다. 지금은 20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격리 치료자 가운데 4명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소식이 있어서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 메르스의 한국 내 유행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 감염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내려놓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종식 선언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발생한 다음 날로부터 메르스 최대 잠복기인 2주에 또 2배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종식 선언을 한다는 것이 국제 기준인데요.
네.
지금의 추세대로 하면은 8월 2일 정도에는 종식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의뢰 건수가 한 건도 없거나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모두 완치된 뒤부터 종식 기준을 계산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종식 선언을 위한 논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메르스로 인해 침체됐던 사회 분위기도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미 2, 3주 전부터 메르스 사태 전의 상황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던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회복됐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뭐 전국 유명 관광지, 시장, 백화점에도 사람들이 다시 찾고 있다. 매출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준비가 메르스 공포로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를 깨우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지난 토요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는 2만 6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서 관람석을 가득 메우는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한 그 타격이 이제 정상을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내일 폐막을 앞두고 있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한국이 종합 우승을 확정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금메달 46개로 나란히 33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 수 차이 때문에 2위와 3위로 갈라진 러시아와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종합 1위를 확정쳤습니다. 뭐 오늘도 있고 내일도 여러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고 또 예정돼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금메달 수를 따라붙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회 폐막 이틀을 앞둔 어제 한국의 종합 1위를 확정 지은 겁니다.
한국은 처음에 종합 3위를 목표로 삼았었는데요. 정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이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종합 1위에 오른 것은 2007년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그래도 하계 국제 종합 대회 더 큰 대회죠. 이 종합 대회에서 하계 국제 종합 대회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초 러시아와 중국이 1위와 2위를 다투고 한국은 세 번째 자리에 오르겠다. 이게 목표였는데요. 어제 테니스와 배드민턴 등에서 금메달 9개를 내리 따내면서 일찌감치 메달 종합 맨 윗자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중국에 이어서 일본이 금 25개로 4위고요. 미국이 18개로 5위입니다. 다음이 프랑스, 이탈리아, 이란의 순입니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이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한국 땅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선수의 마음도 긴장 상태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예상 밖의 성과를 낸 종목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사격, 테니스, 배드민턴 종목에서 금메달 6개씩을 따냈고요.
네.
태권도에서도 7개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양궁과 유도에서 8개 금메달을 거머쥔 것이 한국을 종합 1위로 올리는 데 큰 힘이 된 것 같고요. 한국의 체조 여정 선수, 손연재 선수가 있는데 어제 리듬 체조 개인 종합에서 금메달을 딴 데 이어서 볼, 후프 종목의 금메달을 땄고요. 오늘 곤봉에서 은메달, 리본에서 동메달을 차지하며 대회 3관왕에 올라서 한국에 또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이탈리아와 결승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유니버시아드 대회 출전 사상 24년 만에 축구 금메달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는 다관왕에 오른 선수들도 많다죠?
네, 3관왕에 오른 선수가 무려 9명이나 됩니다.
네.
금메달 2개에 은메달과 동메달 등 모두 6개의 메달을 목에 건 러시아의 체조 선수도 있지만 오늘 저녁 6시까지의 경기 결과로는 이번 대회 다관왕 금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따낸 미국의 여자 수영 선수 셰넌 브릴랜드 선수가 4관왕의 주인공에 올랐습니다. 자, 창조와 미래의 빛, 세상과 소통하다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세계 대학생들의 올림픽 광주 유니버시아드는 내일 저녁 7시에 광주 유니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화려한 폐막식과 함께 12일간의 축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한국이 종합 1위를 차지하게 된 유니버시아드 대회 소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리스와 유럽연합 정상들이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스 사태가 이제 한숨을 돌리게 된 것 같은데 그리스 경제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스는 말씀하신 대로 국가 부도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요. 대신에 국제 채권단이 요구하는 강도 높은 긴축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그리스가 채권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이번이 3차 구제금융인데요.
네.
앞으로 3년간 최대 95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난달 말 현재 그리스 정부의 부채 규모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특히 지난달 말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갚아야 하는 18억 달러를 갚지 못했는데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그리스 좌파 정부는 그동안 채권단이 요구하는 긴축조치 중에 일부를 거부하고 부채 탕감을 요구하면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가 부도 사태와 유로존 탈퇴의 위기 앞에서 채권단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이달 초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이 제시한 긴축안을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스 정부가 앞서 국제채권단과 여러 차례 구제금융 협상을 벌였었죠. 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유럽연합이 제시한 긴축안도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리스 내에서도 이를 놓고 여론이 나뉘었습니다. 계속 버텨야 한다 아니면 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긴축안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이제 맞섰었는데요.
네.
결국 그리스 정부가 국민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 국민투표에 붙였었고 여론조사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었지만 결국 이 투표함 뚜껑을 열자 반대표가 60% 이상 되면서 이제 결국 부결이 됐었죠. 그리스 정부가 그래서 이후에 새로운 자체 구제금융안을 작성해서 채권단에 제시했고요. 이번에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 당초 그리스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는 강력한 긴축 조치를 담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이제 당초에 제시한 구제금융안이 있었고 여기에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긴축 조치들이 더해진 건데요.
네.
유럽연합 내에서도 이번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떻게든 그리스의 국가 부도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이번 회의를 앞두고 그리스 정부의 안이 긍정적이고 진지하다 이렇게 평가한 점이 그런 인식을 반영을 하는데요. 그리스 부도 사태가 앞으로 유럽 경제 나아가서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매우 강경하게 강도 높은 긴축 조치를 요구했고요.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에서 그리스를 한시적으로 축출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은 현재 이제 유럽의 최대 경제 국가고 유로존 내에서도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고 또 그리스에서도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목소리를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치프라스 총리도 결국은 더 이상의 이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해서 이 독일의 경고 또 이런 것 때문에 타협을 택했다는 분석인데 이번 정상회의가 17시간 가까이 계속됐다고 하니까 그만큼 힘든 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스 정부가 앞으로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크게 연금과 노동법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혁하고요. 또 국유자산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 정부는 이제 결국은 세금은 더 늘리고 연금은 삭감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2년간 재정지출을 1,400억 달러 가까이 줄이기로 했고요. 이는 채권단과의 기존 합의안보다도 더욱 큰 규모니까 더욱 강력한 긴축 조치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 정부가 요구했던 이 부채 탕감은 거부됐고요. 부채를 일부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리스 국민들이 훨씬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난달 구제금융협상 결렬 이후에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졌던 그리스 경제, 이제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뭐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지만 네. 일단 외부에서 긴급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 말까지 IMF에 갚아야 할 18억 달러를 갚지 못하면서 사실상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졌었는데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문을 닫으면서 경제가 거의 마비됐었고요. 일부 이제 국민들이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액수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면서 은행 인출 현금 인출기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었고 또 연금을 받기 위한 노인들이 은행마다 몰리고 생필품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치프라스 총리가 유럽 정상들과 이번에 합의한 구제 금융안이 이제 그리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국민 투표에서 앞서 반대표를 던졌던 유권자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데요. 의회에서는 현재 좌파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일부 세력들이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야당에서는 또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의회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치적인 반발이 커질 경우에 치프라스 정부가 결국은 전국 돌파를 위해서 의회 해산, 또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지배적입니다. 또 이번에 합의안은요, 타결됐지만 이제 구제금융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도 어려운 과제고요. 또 이번에 합의한 강도 높은 긴축안을 이행하는 것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그리스 전체가 감내해야 할 이제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이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는 것이죠.
네. 자, 다음에도 역시 크게 관심을 끄는 소식인데 이란 핵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라죠?
그렇습니다. 뭐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을 위해서 이란과 주요 6개국 대표들이 지난달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금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여러 외교 소식통들은요.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마지막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이란과 다른 참가국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내용 중에 가장 긍정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 테헤란에 있는 이란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핵협상이 완전히 타결될 것으로 완전히 이제 낙관할 수는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란 핵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그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란 핵협상이 여러 해 동안 진행이 됐고요. 그동안 어려운 상황도 있었는데 만약에 타결된다면 정말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 되겠고요.
네.
빠르면 오늘 안에 참가국들의 발표가 있을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타결을 위한 진정한 결정에 다가가고 있으며 희망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타결을 낙관하진 않았었고요. 하필 미국 의회에서는 이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무기 우려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관리하는 수준으로 타협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핵협상의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또 미국 의회의 반응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ABC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ABC 아메리카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S로 시작하는 용어 The Senate 상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